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덕을 세우는 선한 말, 덕은 세우는 선한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 아카데미 상을 여러 차례 수상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아주 뭐 수년 전에 나온 이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보면 모건 프리먼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 흑인 배우가 나옵니다. 그는 이 레드라는 역할을 연기했는데요. 감옥에서 이 장기 복역을 하는 한 죄수의 모습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일 수도 있는 한 40년이라는 시간을 그 쇼생크라는 감옥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한 가지 인상적인 장면이 바로 이 40년 동안 이 감옥에서 살아갔던 이 레드가 자기가 살아야 할 형기를 다 채우고 감옥에 나와서 사회에 적응하는 모습입니다. 40년 동안 감옥에서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늘 손을 들고 간수가 허락해 줘야만 화장실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캐시어로 일하는데도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마다 매니저에게 손을 들고서 화장실을 가도 됩니까? 하고 물어보는 그 장면이 이 영화에서 참 인상적이게 나옵니다. 이 하나의 장면을 통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지키고 살아왔던 삶의 습관들이 얼마나 바꾸는 것이 어려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러나 사회로 나온 이 레드는 점차 사회에 적응하면서 조금씩 그의 인생이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한다는 것은 마치 물방울로 바위를 쪼개듯이 그 속도는 더딜 수 있습니다만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세상에서 해오던 세상적인 습관들이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24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사실 22절부터 24절까지만 이렇게 딱 보면 그래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겠다라는 다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25절부터 32절까지가 바로 새 사람의 모습들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함께 이 새벽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거짓을 버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라. 사단의 별명이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시죠. 따라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추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특별히 오늘 25절에서 거짓을 버리라는 이 말은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도둑질하는 거, 그리고 또 살인하는 거, 이런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만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거짓말할 수 있지라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요즘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십계명 시리즈를 이제 들어갔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율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10개를 놓고서 십계명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아홉 번째 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을 아주 심각한 죄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도 결국 사단의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사단의 이 거짓말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죠. 따라서 거짓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됩니다. 우리 옛말에 거짓말은 저절로 나오고 참말은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추구하게 만들며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우리의 마음을 부추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2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즉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 밖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관계를 말해주는 것보다도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들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요, 어떤 거짓이 없고 진실되게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둘째로요, 우리가 또 벗어버려야 할 그 옛사람의 모습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분을 내는 것,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지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화가 납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의 자존심을 건들 때, 혹은 내가 정말 계획한 일들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화가 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도 화 날 수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화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분을 내어도 뭘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이 분이 차고 화가 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이 원한이 들어오고 우리 마음에 미움과 증오심과 불신과 원망, 이 온갖 악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분노라는 말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불과 같아서요. 그래서 잘 다스리지 못하면 자기 자신도 다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상처를 입히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니까요, 이제 막 칼로 자기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물건을 집어던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막 거친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부부싸움하다가 한쪽이 홧김에 막 이혼하자 그래서 다른 한쪽도 홧김에 그래 하자 하고 막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두 사람이 싸우다가 한쪽이 자존심이 상해서 분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인 폭력이나 심지어는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가스레인지에서 이 냄비 속에 있는 물이 펄펄 끓고 있을 때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감정이 속에서 펄펄 끓고 있을 때 그것으로 나도 다치지 않고 상대방도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주의와 절제가 필요한 것이겠죠. 오늘 2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분을 내어도 결국 그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8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8절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지금 경계하고 있죠. 이 역시 십계명에서 여덟 번째 나오는 그 계명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사도 바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대의 노예들은 자신들이 이 주인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결코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주인 몰래 주인의 재산을 좀 다른 데다가 훔쳐 쓰는 그런 모습들이 이 로마 시대에 아주 팽배했던 것이죠. 신약 성경에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자신의 주인인 이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친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 주인에게 다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것을 권면하며 빌레몬에게도 그를 용서해 주어라고 또 권면하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그런 거 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하고 빈궁한 자들, 먹을 것이 없는 자들, 굶주린 자들, 입을 것이 없어 헐벗은 자들을 구제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좀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우리의 환경으로, 우리의 상황으로 적응하면 마치 회사 같은 데 가서 회사 물품을 마치 개인 물품처럼 그렇게 쓰는 것도 우리가 좀 주의를 필요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교회도요, 좀 하나님의 물건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 물건을 자기 개인 물건처럼 쓰고 집에 가져가서 그 아무도 모르게 그냥 쓰고 사용하는 분들도 덜어 있어요.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거고 또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정말 양심에 걸릴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새 사람의 모습이 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9절로 넘어가서요, 오늘 29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여기서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더러운 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표현을 생각하면 바로 떠오르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 부패한 말도 있을 수 있고요, 음담패설, 이웃을 흉보는 말, 남을 막 헐뜯고 끌어내리는 말, 이런 말들이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도리어 교회 안에서 큰 해가 끼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분란이나 분열이나 어려움들을 보면 뒤에서 이 잘못된 말 하나 때문에 시작되는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말,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 그런 말들을 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 교회를 이렇게 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요, 정말 뭐 성경도 나름 많이 보시고 기도도 이렇게 좀 자기 나름대로 생활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자기의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는 아무런 그 훈련이나 어떠한 그것에 대한 좀 유념하며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볼 때는 나는 말씀도 좀 잘 보고 기도도 잘하니까 나는 경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성경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생각하다 생각하며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야고보서가 정의한 경건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잘 절제하고 혀에 재갈을 물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더러운 말과 덕이 되는 말을 잘 구분해서 꼭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 거죠. 자신의 언어 생활에 신경 쓰지 않고 가다듬지 않는 노력이 없다면 그의 경건은 하나님 보실 때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가 들어도 은혜가 되는 말, 교회의 덕이 되는 말들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내가 입을 갖고 내가 뭐라 하든 뭐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는 혹시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성숙함이 더해갈수록 다른 이들을 향한 나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 사람의 영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이 덕을 세우는 말인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이 새벽에 이렇게 25절부터 지금 29절까지 여러 가지 버려야 할 것들 또 우리가 고쳐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았는데요. 31절은 정리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 이거 다 버리라는 거죠. 버려야 할 것이 참 많죠. 악독은 뭐예요? 다른 사람 향해 품는 원한, 적대감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여전히 가슴에 칼 품고 찾아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이런 원노와 분한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서로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바로 옆에 있는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심지어 그 목사님을 향한 원한과 적대감을 갖고 교회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정말 저 사람이 너무 밉고 너무 싫은 거죠.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그래서 노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요 순간적으로 불처럼 타오르는 다혈질 같은 그런 마음이고요. 분냄이라는 것은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랜 세월 동안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에 품고 있는 그 미움과 그 분노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버리라는 것이죠. 떠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나 교회를 향해서 불평하고 불망하는 것. 신앙생활하면서요 주변에 막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고 또 목회자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분들 사람들 막 이간질하고 중상모략하는 사람들 꼭 있어요. 이런 분들을 꼭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다 버려야 하는 것이라고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사도 바울은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 향해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31절까지 많은 것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말씀의 결론이 바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어떠십니까?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참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성도님이 혹시 있지 않으세요? 야, 우리 교회 다 좋은데 정말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막 예배는 드리고 막 은혜가 되다가도 막 그 사람만 보면 막 가슴에 막 이 불과 같은 감정이 막 솟아나는 혹시 그런 관계에 놓여 있는 성도님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뭐 교회 장로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고 집사님일 수도 있고 같은 뭐 소그룹의 그 멤버일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인자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인자하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 단어에 좀 집중해 보면 좋겠는데요. 불쌍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하게. 야, 그래. 저 사람도 참 연약함이 많지만 좀 불쌍하게 한번 여겨보자. 그래, 교회가 완벽한 사람들만 오는 것인가? 교회는 목욕탕 같은 거 아닌가? 더러운 사람들이 와서 그 죄를 용서받는 것 아닌가? 야, 저 사람 그래,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품어주지 않으면 세상에 누가 저 사람을 품겠는가? 좀 불쌍히 여겨주는 그 마음을 넉넉하게 좀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잘못한 것, 또 실수한 것, 그런 것을요 원한으로 갖고 분을 내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는 자세를 갖되, 32절 마지막 보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어요?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죄의 경중을 묻지 않으셨어요. 우리 죄의 어떠한 상황과 사정을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죄송합니다, 날 용서해 주세요 구하면 주님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바로 여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좋고 교회는 좋다 하는데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밉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치가 떨리고 나에게 했던 말들, 나에게 했던 실수들, 그 행동들 때문에 그 사랑이 무너지고 마음의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서 신앙생활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분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22절부터 32절까지 사도바울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 그리고 또 우리가 다시 입어야 하는 새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것, 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더 자라가야겠구나, 내가 이런 부분들을 내가 끊어내야겠구나, 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더 내가 성숙해져야겠구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